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긴박한 상황 하나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짜는 2026년 6월 11일이에요.
네.
지금 글로벌 벤치마크인 그 브렌트유는 배럴당 92.98달러,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90.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근데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장면은 이 모니터 위에서 깜빡이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저 멀리 중동의 바다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거대한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탱커 세 척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자동 식별 장치, 트랜스폰더를 완전히 꺼버렸어요.
아, 레이더망을 피하려고요.
네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해상교통 체증이나 뭐 통상적인 군사훈련 수준의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부에서 그야말로 물리적인 동맥경화가 시작되었다는 아주 치명적인 시장을 향한 가장 직접적인 경고 신호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이 아찔한 지정학적 위계를 가장 냉혹하고 또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그 코리아베스트와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공동으로 작성한 2026년 미국-이란 전쟁과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투자 전략이라는 아주 심층적인 보고서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네, 우리의 임무는 그냥 막 쏟아지는 자극적인 전쟁 속보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또 무자비한 자본, 이 헤지펀드들이 이 지정학적 위기를 어떻게 가격으로 막 번역하고 거래를 하는지 그들의 플레이북을 해독해 보는 겁니다.
아,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네네,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그 미국과 이란 양국 간의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이라는 아주 민감한 현실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이번 방송을 통해서 뭐 어떤 특정한 정치적, 외교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누구 편을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원문 자료에 담긴 금융 시스템의 메커니즘, 그리고 시장 분석 아이디어를 있는 그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뭐 정치적인 갈등이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숫자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지 그 기계적인 논리만 솟배서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그 보통 중동에서 무슨 무력 충돌 뉴스가 터지면 왜 주식 시장이 하루 이틀 푹 빠졌다가 슬금슬금 다시 회복하는 패턴이 되게 흔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단기 충격으로 끝나죠.
네, 근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수조 원을 굴리는 그 헤지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들, CIO들은 전쟁의 강도나 뭐 누가 미사일을 더 쐈냐 이런 헤드라인에는 의외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 전혀 없죠.
네, 그들이 모니터에 띄워놓고 집착하는 아주 유일한 핵심 변수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대체 언제 정상화되느냐 이 시간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군사적 갈등의 승패 그 자체보다는 이 물리적 병목이 도대체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금융시장 전체를 멈춰 세우는 진짜 트리거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아, 병목 현상이요? 네, 그 국제에너지기구 IAEA의 데이터를 보면 이 물리적 현실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딱알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에요.
2천만 배럴이요?
네, 전 세계 해상 원유 무역의 무려 25%가 이 좁은 바닷길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와, 4분의 1이 거기를 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 통행량이 꽉찬 10차선 고속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확 막혀버린 상황이랑 똑같은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고속도로가 막히면 좀 좁더라도 옆에 국도 같은 우회로를 막 찾잖아요? 파이프라인 같은 대체 수단은 전혀 없는 건가요?
있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UAE가 홍해 쪽으로 빼놓은 우회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아, 있군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우회로의 여유 용량이 하루 350만에서 550만 배럴 수준에 불과해요.
아.
그러니까 2천만 배럴이 지나가던 10차선 고속도로가 꽉 막혔는데 유일한 우회로가 하루 500만 대밖에 소화를 못하는 그런 아주 좁은 비포장도로 하나뿐인 셈인 거죠.
세상에. 그럼 나머지 1,500만 배럴은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더 심각한 진짜 문제는 원유가 아니라 천연가스, 즉 LNG에 있습니다.
가스요?
네. IAEA 통계에 따르면 카타르 LNG 수출의 약 93% 그리고 UAE 수출의 약 96%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와, 93%에 96%면 뭐 그냥 전부 다 거기로 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원유는 방금 말씀드린 육상 파이프라인이라도 조금 존재하지만 가스는 초저온 액화시설이나 수출 터미널의 위치 때문에 우회로 자체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예 대체가 불가능하죠.
진짜 막막하네요.
게다가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항구 봉쇄 조치, 거기에 UAE의 OPEC 탈퇴 여파까지 막 겹치면서 2026년 5월 OPEC 산유량이 하루 1613만 배럴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2000년 이후 최저치예요.
1613만 배럴이요?
네. 시장에서 이미 누적 10억 배럴 이상의 공급 손실이 발생해버린 상황인 거죠.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뭐 전쟁 속보가 터졌을 때 단순히 우리가 주유소 가면 기름값이 오르는 그런 가격 리스크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막 돈을 10배, 20배 더 주겠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내일 당장 우리 동네 발전소를 돌릴 그 가스 자체가 배에 실리지 않는 그 물리적 부재의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이랑 연결을 해본다면 왜 이 단기적인 교전과 장기적인 해협 봉쇄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금융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헤지 펀드들이 두려워하는 건 단순하게 돌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이런 게 아니라요. 이 물리적인 셧다운이 몰고 올 연쇄적인 시스템 마비입니다.
시스템 마비요?
네, 바다에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면 그 배에 실린 화물을 담보로 발행된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한꺼번에 길을 잃게 되니까요.
아,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배가 못 가니까 고속도로가 막혔으니까 당장 기름값 폭등하는 건 너무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자료를 보면 이 물리적인 물류 병목이 단순히 가격표 바꾸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무려 네 가지 경로로 감염시킨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지죠.
첫 번째 경로가 뭔가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즉시 공급 프리미엄입니다. 당장 내일 공장을 돌려야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든 원유랑 LNG 현물을 구하기 위해서 선물 가격이랑은 무관하게 엄청난 웃돈을 지불하면서 막 시장 가격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장 급하니까 막 돈을 쏟아붓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경로가 바로 거시경제 인플레이션의 부활입니다.
아,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 뭐 제품 생산 단가부터 운송비, 밥값까지 다 오를 테니까요. 그럼 물가가 안 잡히니 연준이 금리를 절대 내릴 수가 없겠네요.
네, 그게 바로 월스트리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입니다. 유가가 잠깐 하루 이틀 오르는 충격 정도는 중앙은행이 이거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해협 봉쇄가 몇 달 동안 막 지속이 돼서 그 충격파 가 운송비, 식품 가격,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임금 인상 요구로까지 쫙 스며들면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장기화 노선을 강제로 걷게 되는 겁니다.
고금리 장기화, 그 하이어 폴 롱거라는 거잖아요. 아니, 금리가 안 내려가면 싼 이자로 돈 빌려서 성장해야 하는 기술주나 이런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아주 뼈아프죠.
청취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보통 막 은퇴 계좌 짤 때 주식의 60%, 채권의 40% 넣는 그 60-40 포트폴리오를 가장 안전하다고 믿잖아요.
정석이라고들 하죠.
주식이 떨어지면 보통 채권 가격이 올라서 그걸 방어해 줄 거라는 그런 논리인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주식이 그 금리 공포 때문에 박살이 나는데 채권마저도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돼서 같이 박살이 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60-40 포트폴리오가 그냥 양쪽에서 샌드백처럼 퍽퍽 두들겨 맞는 인플레이션 쇼크라는 얘기죠.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데이터를 보면요. 그 발작적인 반응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026년 2월 말 첫 군사행동이 있었을 때, 그리고 4월 중순 항구 봉쇄 이벤트 때마다 브렌트유랑 WTI의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고 주식시장 공포지수인 VIX가 막 발작을 했거든요.
와, 수치로 바로 나타났군요. 그럼 세 번째 경로는 뭔가요?
세 번째가 바로 실물 물류와 신용 위험의 전이입니다. 분쟁 지역을 지나는 해상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폭등을 하고요. 또 제재 리스크에 얽힐까 봐 선주들이 그냥 아예 운항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물류 자체가 신용 위기로 변질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한 그 LNG 탱커 선장들이 그 어마어마한 보험료 폭탄을 피하거나 아니면 군사적 타겟이 되는 걸 막으려고 위치 추적 장치 끄고 막 스텔스 모드로 도망쳐 나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이라고 했던 네 번째 전이 경로는 뭡니까?
네 번째는 바로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벌어지는 유동성 발작이에요. 시장의 그 옵션 변동성이 확 폭등해라면 헤지 펀드들한테 레버리지를 제동해주는 프라임 브로커들의 컴퓨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막 위험 경고를 울립니다.
뿅뿅 울리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담보금, 즉 마진을 더 채워넣으라고 마진콜이 빗발치게 되죠.
잠깐만요. 이 기계적인 과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의 뭐 의지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펀드의 시장 위험액, 이른바 VAR 모델의 수치가 한계치를 그냥 뚫어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은 펀드의 전체 리스크 수치를 강제로라도 낮추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당장 팔라고 지시를 내려요.
가장 팔기 쉬운 거요?
네. 그 결과 펀드 매니저들은 이 중동전쟁이랑은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애플이나 엔비디아와 같은 아주 우량한 기술주들을 강제로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와, 중동 바다의 그 물리적 병목이 뉴욕 증시의 멀쩡한 기술주 폭락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이런 기계적인 인과관계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정말 섬뜩한 나비효과네요. 근데 이렇게 온 시장이 불바다가 되고 기존의 투자 공식이 다 박살이 나는 상황이라면 이 사태 속에서도 수익을 내는 승자들은 대체 어떤 플레이북을 들고 있는 걸까요?
보고서는 이 위기 상황에서 승자와 패자를 아주 명확하게 딱 구분 짓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패자는 오직 주가 상승에만 의존하는 순수 주식 롱 포지션 펀드들, 그리고 JTU를 어마어마하게 소비할 수밖에 없는 항공, 크루즈 산업, 마지막으로 원가 압박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없는 저마진 소비재 기업들입니다.
아, 완전히 직격탄이네요. 국가 단위로는 어떤가요?
국가 단위로 보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아시아 신흥국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죠.
한국도 포함이겠네요. 그럼 반대로 승자는요?
반면에 승자는 이런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타는 글로벌 매크로 펀드들, 그리고 방산 및 사이버 보안 기업, 원자재 롱숏 전략을 아주 자유롭게 구사하는 트레이더들입니다. 이들은 이 위기를 엄청난 수익의 기회로 만들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님,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만약 제가 수조 원을 굴리는 그 펀드 매니저고 호르무즈가 막혀서 기름값이 폭등할 걸 뭐 100% 확신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럼 그냥 복잡하게 머리 쓸 것 없이 원유 선물 매수 버튼 하나 딱 누르고 유가 상승 방향성에 엄청 크게 베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네.
왜 굳이 방산주를 사고 항공주를 공매도 하거나 막 그 복잡한 상대가치 거래라는 걸 하는 겁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많은 아마추어 투자자나 초보 매니저들이 정확히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유가가 당장 오를 게 뻔해 보이니까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베팅을 하거나 비싼 프리미엄 수익을 먹으려고 만기가 짧은 옵션을 막 매도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저한테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진짜 프로들이 방향성 베팅을 기피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뉴스에 의한 갭 역전 공포 때문입니다.
갭 역전이요? 아, 만약에 막 주말 사이에 갑자기 속보로 미국과 이란이 제3국의 중재로 임시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뭐 이런 뉴스가 한 줄 뜨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속보 한 줄이면 배럴당 막 120달러를 향해서 치솟던 유가가 월요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15%, 20%씩 폭락하면서 시작할 거거든요.
헉, 그럼 유가 상승에만 전 재산을 걸었던 펀드는?
손절매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개장 직후에 그냥 곧바로 파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프로들은 자신의 예측, 즉 방향이 완전히 틀렸을 때조차도 계좌가 터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어적인 구조를 짭니다. 이걸 금융공학에서는 볼록성을 확보한다고 표현하죠.
볼록성을 확보한다. 방향이 틀려도 다치지 않는 구조라. 그걸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래한다는 건가요?
여기서 프로들이 주로 쓰는 게 바로 상대 가치 거래, 즉 스프레드 베팅이라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내일 날씨가 맑을지 비가 올지 그 방향성에 돈을 거는 게 아니고요. 서울과 뉴욕의 온도 차이에다가 돈을 거는 거예요.
아, 온도 차이요?
네. 보고서에 나온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아시아 LNG 가격 지표인 JKM이랑 미국 천연가스 지표인 헨리 허브의 가격 차이를 거래하는 전략입니다.
아, 양쪽의 어떤 펀더멘탈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군요. 미국은 뭐 셰일가스도 있고 자국 내에서 에너지를 막 펑펑 생산하는 나라니까 중동이 셧다운 돼도 어느 정도 충격 흡수가 가능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체 조달이 되니까요.
반면에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수입국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카타르산 LNG가 오지 않으면 당장 국가 전력망 자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니까 그 간극을 노리는 거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만약 글로벌 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이 와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그냥 다 동반 폭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더라도요. 아시아와 미국의 이 물리적 공급망의 차이라는 본질적인 간극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아하.
따라서 이 두 자산의 가격 차이를 거래하는 스프레드 포지션은 그냥 무식하게 한 방향으로만 베팅했을 때보다 파산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이거 정말 영리한 접근이네요. 그 물리적 현실의 차이를 금융구조로 싹 번역해서 안전망을 치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뭐 완벽해 보이는 전력도 결국은 내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존 여부가 갈린다고 들었거든요.
네. 전략이 아무리 우수해도 자본의 맷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HFR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헤지펀드 산업의 전체 자본이 무려 5조 2,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5조 2,200억 달러요? 와.
네, 근데 이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도 골리앗 대형 펀드랑 다윗 같은 중소형 펀드의 생존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형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들은 뭐 수십 개의 프라임 브로커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엮어서 이른바 크로스 마진이라는 걸 적용받거든요.
크로스 마진이 뭐죠?
한쪽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쪽 자산의 수익을 실시간으로 담보로 쫙 인정을 받아가지고 선물, 스왑, 신용부도 스왑 같은 여러 자산군에 자본을 유연하게 돌려가면서 리스크를 통제하는 기술이에요.
아, 그럼 신생 펀드나 덩치가 좀 작은 중소형 펀드들이 그 대형 펀드들의 멋진 상대가치 포트폴리오를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따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외 없이 그냥 파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아, 예외 없나요?
네. 위기가 터지면 시장이 미친 듯이 요동을 치고 호가창은 텅텅 비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거래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브로커들은 자기들 리스크 줄이려고 당장 내일 아침까지 증거금을 뭐 두 배, 세 배 더 채워 넣으라고 마진콜을 통보하죠.
와, 끔찍하네요.
대형 펀드들은 여기저기서 현금을 쫙 끌어와서 버틸 수 있지만 자본의 깊이가 얕은 중소형 펀드들은 추가로 밀어넣을 현금 자체가 없어요. 결국 가장 최악의 가격에 가장 원치 않는 타이밍에 강제로 포지션을 다 청산당하고 시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서늘한 진실로 귀결되는군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펀드 매니저를 파산시키는 건 내 예측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일 유가가 오를 거라는 방향을 내가 기가 막히게 정확히 맞췄고 내 분석이 100% 옳았는데도 단지 오늘 밤 당장 브로커가 요구하는 현금을 내 계좌에 꽂아 넣지 못해서 포지션이 탈탈 털려버리는 상황.
네.
논리적으로는 맞았지만 기계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의 진짜 공포네요.
정확히 그 지점에서 왜 미국 금융당국이 개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딱 도출이 됩니다.
금융당국이요?
네,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인데 2026년 4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랑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해서 폼 PF라는 보고 규정을 개정하거든요.
네네.
그 개정 배경이 바로 이 유동성 연쇄 붕괴의 공포 때문이에요. 조그만 중소형 펀드 하나 파산하는 거야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들이 막 현금을 마련하려고 시장에 자산을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기 시작하면 유동성에 그냥 증발해버리고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 마비로 이뤄지니까요.
다 같이 죽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소규모 펀드들이 살아남으려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됩니다. 현금이나 뭐 현금과 똑같은 단기 국채 비중을 극단적으로 높여놔야 해요. 그리고 또 아주 극단적인 꼬리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내 손실을 딱 끊어주는 구조화된 옵션에 필수적으로 달아놓고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적인 손절 기준을 지켜야만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미래를 콕 집어서 예언하는 막 점쟁이가 아니군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도처럼 쫙 펼쳐놓고 각각의 탈출구를 만들어 놓는 설계자들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설계자죠.
그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5가지 시나리오가 그들의 작업 방식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죠. 보니까 A 시나리오는 제한적 교전 후 임시 휴전, B는 호르무즈 완전 봉쇄는 아니지만 공급망 교란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 그리고 C는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이고 완전한 봉쇄, D는 중동 지역 전체로 벌어지는 전면전 확전, 마지막으로 E는 극적인 외교적 타결.
네,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다섯 개의 시간표를 펀드들은 동시에 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 얼가에서는 대체 무슨 회의가 열리는 겁니까? 뉴스 읽고 그냥 브리핑 하나요?
아니요, 이들의 아침 회의는 절대 뉴스 읽고 감상은 나누는 그런 한가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요.
정반대의 두 시나리오를 막 쾅 충돌시켜보고 내 포지션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보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향후 72시간 내에 호르무즈가 완전히 통제되는 극단적 상황이랑 주말 사이에 극적으로 휴전이 성사되는 상황. 이 양쪽 모두에서 계좌가 터지지 않게끔 수치를 맞추는 작업을 하죠.
와, 양쪽을 다 커버한다고요?
네, 이때 이들이 의존하는 건 뭐 CNN 속보 이런 게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 자산 통제국 규정이 간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위성으로 확인한 유소선들의 실시간 이동 경로는 어떤지, 또 런던 로이지의 해상 보험료는 밤사이에 몇 퍼센트나 인상됐는지, 이런 파편화된 실시간 데이터들을 미친 듯이 긁어모으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전쟁 뉴스 보며 어이고 어떡하냐 뭐 분노하거나 내 주식 떨어질까 봐 막연히 불안해하고 있을 때, 바다 건너 저 누군가는 우주에 떠 있는 위성 이미지, 선박들의 위치 추적 데이터, 그리고 각국 항구의 실시간 원유 재고량 데이터를 그 거대한 슈퍼컴퓨터에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대중은 보지도 못하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원천, 그 이른바 지정학적 알파를 발굴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전처럼 유가 차트에 막 줄긋고 하던 과거의 트레이딩이 아니에요. 빅데이터랑 AI 알고리즘이 지정학적 공포를 실시간으로 가격표로 빡빡 찍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금융시대가 열린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뭐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 이 어마어마한 물리적 병목 사태를 겪으면서 그들은 헤지펀드를 단순히 초과 수익을 막 내주는 공격수로만 보지 않게 됐어요.
그럼 뭐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막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인플레이션 충격 속에서 포트폴리오 전체를 단단하게 방어해주는 지정학적 보험으로 재평가하고 있는 거죠.
아, 보험료를 내고 방어막을 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꼬리 위험 해지, 즉 폭락장을 훌륭하게 방어하는 옵션을 내가 사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주고 있는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요?
프로들은 시장의 공포, 그러니까 그 내재 변동성이 최고조로 탁 정점을 찍었을 때 실제 최악의 봉쇄가 물리적으로 쾅 발생하기 한 발 앞서서 그 보험을 시장에 아주 비싸게 되팔아버립니다.
아, 현금화를 해버리는 거군요.
네, 이 현금화 출구 전략까지 사전에 아주 기계적으로 세팅을 해둬요. 보험을 언제 사느냐보다 언제 그 보험을 청산하고 현금을 챙길지가 진짜 수익을 결정짓는 핵심이니까요.
와, 진짜 철저하네요. 자, 이제 머리가 막 멍해질 정도로 쏟아진 이 거대한 정보들을 하나로 좀 묶어보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시죠.
오늘 우리는 2026년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아주 치명적인 물리적 병목 현상을 해보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그 좁은 바닷길이 탁 막히는 순간 당장 배에 실을 가스가 없다는 그 물리적 부재가 즉시 공급 프리미엄을 폭파시켰고요.
그렇죠.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연준의 금리를 꽉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가 변동성을 타고 넘어와서 월스트리트의 모델을 건드리고 급기야 멀쩡한 기술주까지 막 시장에 내다 팔게 만드는 아주 소름돋는 전이 경로를 저희가 추적해보았습니다.
네.
이 아수라장 속의 진짜 승자는 방향을 기가 막히게 맞춘 점쟁이가 아니었죠. 어떤 방향으로 튀어도 다치지 않게 상대 가치를 탁탁 거래하고 빗발치는 마진콜 속에서도 현금을 딱 쥐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리스크를 분산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 위기가 차갑고 냉혹한 기계적인 금융코드로 쫙 변환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게 수많은 노이즈 속에서 우리 각자의 자산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가 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이 핸드폰을 끄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한번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사두를 제가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복잡한 퍼즐들을 쭉 맞추면서 제가 가장 오싹했던 지점이요, 위기 상황에서 작용하는 정보의 성격과 속도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막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어떤 성명을 발표하는지 국방부 대변인이 입에서 무슨 단어를 꺼내는지가 시장을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묘사했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그 LNG 탱커의 선장이 딱 위험을 직감하고 손을 뻗어서 트랜스폰더 스위치를 탁 끄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